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식당의 자리가 다 차서 찾아온 최고 지도자를 돌려보낸 식당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뉴질랜드 최고 지도자인 저신다 아던 총리가 한 유명한 식당에 아침밥을 먹으러 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총리는 이 식당에 예약을 하지 않은 채 갔다가 식당 측으로부터 자리가 없다라고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하네요. 사실 예전 같았으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에서는 손님들 사이에 1m씩 간격을 두고 최대 100명의 손님만 받게 해 이전만큼 고객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총리도 이 규칙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식당에 통보를 받고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네요. 다행히 총리가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곧 식당에 자리가 나서 다시 돌아와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뉴질랜드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사례다. 뉴질랜드가 자랑스럽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과연 이런 모습 볼 수 있을까요? 김동률과 이소은이 부르는 기적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요즘에 북한 젊은이들에게 어느 부대에서 군사복무를 하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 진행자께서 북한에 있을 때는 네. 어디 가서 군사복무하고 싶냐 이러면 어디를 꼽았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뽑혀가는 곳들이 있어요. 아. 그중에 하나가 뭐 옥가도 있고 또 호위국이 있거든요. 아. 여성들은 키 크고 예쁜 사람들만 그 호위국에 뽑혀서 갈 수 있거든요.
네. 남자들도 그러면 뭐 호위국을 그렇죠. 우선으로 생각했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일단 뭐 먹는 거라든지 군복이라든지 대우가 거기가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또 최고 지도자를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호위병이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그 저희 그 조선소의 간부 그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네. 그 간부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호위국을 나갔었거든요.
네.
예.
네.
그만큼 그쪽이 제일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네. 그 호위국에 대한 평판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군대 복무 어디서 하고 싶냐. 그 진행자 말대로 호위국이 가장 선호하는 부대로 꼽혔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여기다 새겨요. 아. 호위국이라고 그거 아시죠?
힘 딱 들어가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 5년 정도인데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모들 이제 초모라고 하잖아요. 그 징병할 때 이제 신체 검사해서 네. 초모하는데 가장 근무하고 싶은 부대가 이제 호위국이 아니고 희망 부대가 아니고 오히려 호위국 근무를 기피하려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 진짜요? 네. 어떻게 파악된 소식인가요, 이거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매년 그 봄 가을에 초모 그러니까 징집 사업을 정례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마 무슨 신소가 들어왔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10월에 인민 무력성에서 그 초모 사업 관여하는 그 도 군사 동원부에 대한 검열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위국 좋아하냐 마냐 이 검열은 아니고 뭐 다른 목적으로 검열을 했는데 이 검열 과정에 호위국을 기피하는 그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 진짜 놀라운 소식입니다. 네. 호위국의 인기가 이렇게 왜 이렇게 떨어진 건가요?
조금 좀 설명을 해 네. 좀 드리자면 일단 그 진행자께서 호위국에 대한 그 위상이며 인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호위국에 갔다 오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좀 대접도 받았나 봐요. 그 뭐 성분도 일단
아니 이게 팔에다 네. 새기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요?
호위국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네. 돈을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든 자식들 호위국에 보내려는 부모들이 있었다면 한 대략 2015년부터는 돈을 들여서라도 자식들을 호위국에 보내지 않은 부모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
네.
이유가 있는데
네네.
일단 호위국 제대 군인들에 대한 이런 국가적인 조치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한번 호위국에 들어가면 최고 존엄과 관련한 호위 사업 관련한 시설이나 여기에서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런 체계도 알 거 아니고
네.
이게 1급 비밀이잖아요. 1호에 대한 비밀이니까 일단 누설 못하고 도중에 제대할 수 없고 또 군사복무 10년간 마치고 제대한 후에도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여겨볼 네. 만한 부분이네요.
세상이 좀 달라진
네.
거죠.
해외에
네.
나가지 못한다.
그런데 네. 네.
호위국도요.
네.
뭐 엄청 크거든요. 호위국이.
네.
그리고 그 안에 아마 세세하게 분야들도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부대들이 다 호위국 인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좀 그 호위국 구조와 규모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름은 호위총국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호위사령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명칭상으로는 약간 격하되긴 했는데 병력은 옛날보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만 명 정도 규모라고 하거든요.
네.
아마 세계 최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령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네.
20만 명이 동원된다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명칭상으로는 조선인민군 제 963 군부대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호위총국에 보면 그러니까 호위국에 보면 김정은과 그 가족들을 측근에서 직접 경호하는 부대가 제 974 군부대 당 6처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는 좀 대접을 받고 인기가 있다고 해요. 뽑히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다섯 개 부가 있고 뭐 세 개 국, 뭐 네 개 처, 12개 전투 및 건설 여단, 그리고 15개 직속 연대 대대 이렇게 편제가 돼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과 가족들을 지금 거리에서 수행하는 1호 경호부대, 그러니까 974 군부대 외에는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나 봐요.
네.
왜냐하면 뭐 특각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 10년간 보초 나서다 제대하는데
네.
제대하고 나면 제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거 칠천국보다 못하다. 제대 후에도 칠천국은 외국에 나가서 뭐 일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호위국 나와도 칠천국보다 못하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많이 변했어요.
네.
이 칠천국이라고 하면 건설에 투입되는 부대인데 이제 호위국이 칠천국보다도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최근에는 북한의 청년들은 어떤 군부대를 선호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앙군사대학하고 군관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김일성 정치대학, 뭐, 김역보위대학, 그리고 군관학교, 뭐, 이런데 경비나 통신이나 교환근무 담당하는 소단이 구분대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소단이 구분대가, 좀 선호하는, 희망하는 근무부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게, 이번 그 인민무력성 검열에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소단이 구분대들이 인기가 좋은 이유가 분명 있을 거예요.
네.
뭐 북한식으로 말하면 뭐 먹으라리 있다거나,
네.
네, 군 생활이 편하다거나,
네.
어떤 이유인가요?
또 한때는 그 돈 많이 좀 그나마 벌 수 있는 국경경비대.
국경경비대 네, 인기 많았죠.
많았다고 하는데, 네, 거기도 네. 워낙 검열도 세고, 이제, 통제가 심하니까 좀 거기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군 연합부대의 직접적인 명령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구분대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적 편하게 군 생활을
네.
할 수 있다고 하고 뭐 제대나 또 군사대학 입학도 자유롭고 또 사회화도 그다지 떨어져 있지 않아서
네.
또 좋아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이 좋다.
그렇군요. 네. 아니 좋은 게 다 들어가 있네.
그렇죠. 네.
근데 들어갈 자리는 적고 인기는 많고 이러면 또 이게 또 엄청난 뇌물로 이루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이 군사대학과 군관학교 대열 참모들이 뒷돈을 받고 개별 폰트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민무력성 검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폰트라는 게 뭐라고 해야 입학 허가권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만족할 만한 거래가 예를 들면 그 부모와 이 대열 참모들이 이렇게 뭔가 합의가 되면
네네.
대열 참모들이 초모생의 이름, 성별, 나이까지 딱 정해가지고 도 군사 동원부에 개별 폰트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뇌물을 주겠죠.
네.
그러면 도 군사 동원부도 눈을 감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호하는 부대로 배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적발이 된 거군요. 이게 어떻게 됐나요?
적발이 됐는데 네. 일단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하지는 않은데 이게 극소수 개별 폰트를 뒷돈을 받고 또 너무 많이 하면 티가 나니까 네. 눈치채지 않도록 아마 이렇게 개별 폰트를 받은 것 같은데 적발이 돼서 군사대학 및 군관학교 대역 참모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 돈을 챙긴 그 돈의 군사동원부장, 정치부장들 파면됐다고 하고 근데 이 대열 보충국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못 챘나 봐요. 그래서 초모 사업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책임을 지고 출당 철직이 돼서 군복을 아이고. 벗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검열이 끝난 다음에 앞으로는 돈으로 군 복무 부대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호위국이 다시 이 새로운 세대들의 이제 초모되는 세대들 젊은이들 사이에 옛날처럼 정말 여기 딱 뭔가 새겨졌던 네.
호위국이라고 새기고 다닐 정도 몸에 새길 정도로
1순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소식통의 진단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알려졌는지 네. 궁금했는데 정말 엉뚱한 일로 호위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확인이 네. 됐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다음 소식은 그 최근에 좀 그 북한 매체에 나오는 고위 간부들 옷차림을 보면 좀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 왼쪽 가슴에 노동당 마크를 상징하는 은색 배지 달고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좀 못 봤어요.
이게 저도 이제 눈여겨 네.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또 이걸 포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 당 정치국 회의 이후에 이 배지가 눈에 띈다고 하는데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그 건강 의혹을 좀 털어버리고 좀 뭔가 건재를 가시했던 네. 이달 1일에 있었죠.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당시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네.
왼쪽 가슴에 이 노동당 마크 은색 배지가 있었고요. 김재룡 내각 총리도 달고 있었고 뭐 정치국 위원들도 이 은색 노동당 마크 배지를 부착한 사실이 포착이 됐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배지일까요?
아직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최고위급의 좀 최고위급 전용 뭐 배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올해가 그 노동당 창건 75돌이잖아요. 그래서
네.
준비하는 뭔가 의지 표명의 배지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근데 이게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간부용이나 뭐 일반 주민들 사이에 좀 구분 짓는 배지 같은 게 과거에 있었나요?
그거는 예전엔 초상화가 일반인들하고 그 네. 간부들을 좀 구분 짓는 거 해가지고 간부들한테 먼저 쌍상이라고 북한 사람을 말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같이 있는 뭐 이런 상들을 당일권 위주로 먼저 그 고위 간부들 위주로 먼저 주거나 그리고 네. 또 이렇게 큰 대형 행사나 회의가 있을 때 그런 배지를 선물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그 초상화라고 하잖아요. 그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 배지 말고
네.
다른 배지는 제가 딱히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구분 짓는 뭔가가 있긴 있었던 거네요. 근데 소식통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북한이 간부들과 일반 백성들을 좀 가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령의 권위를 높이면서
네.
70년대 중반쯤에 그러니까 일종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70년대 김일성 초상 배지가 나왔을 때 뭐 김정일이 노동당 깃발 배경 배지를 제작해서 고위관료 일반 주민을 뭐 구분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좀 그 무렵에 살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배지를 착용하는가에 따라서 각자 소속을 구분하는 문화가 자리가 잡았고
네.
그래서 일부 젊은층 사이에서는 뭐 도적질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좋은 그 배지를 구입하려는 어떤 부작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막 이거 막 비싸게 뒷거래로 네. 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달면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폼을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약간 좀 더 멋있는 브로치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명품 가방이랄지 시계 뭐 이런 걸 하는 기분일까요?
그래서 약간 명품인 거죠. 초상화에서도 네. 다 초상화 배지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뭔가 명품, 더 네. 고급스러운 걸 나는 달았다. 그로 네. 인해가지고 신분이 어느 정도 너희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는 걸 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더 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은색 노동당 마크 배지 이게 특권층과 일반 주문을 구분짓는 그런 표식이라고 여기 한국에서는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아직 뭐 북한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고 좀 파악은 해볼 필요가 있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경우는 뭐 수령과 간부들 그리고 평백생들은 구분하잖아요. 특히 뭐 수령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늘에 낸 존재다 이렇게도 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도 병원도 주민들용이 있고 간부용이 있고
그렇죠.
수령 전용 병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특각이나 초대소 뭐 어떤 지역도 간부와 수령만 갈 수 있고 백성들은 아예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주택도 배정이 다 다르고 배급도 다 다르고 승용차 배정도 다르고
그만하세요. 네. 듣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네, 그래서 간부용 주민용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은색 노동당 마크 배지가 뭐 일반 백성이랑
네.
고위 간부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화도 네. 나고 좀 비판을 받을 일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선물도 많이 이제 그런 네. 특권층들한테는 공급도 좀 많이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배지 하나로 네. 좀 특권의식임을 좀 구분을 해주고
네.
뭐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요. 만약에 특권층을 위한 표식이라고 하면 북한 당국이 그렇게 비판하는 당과 대중을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최고 지도부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인민과 생사 운명을 같이 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벗, 딱 친구는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인민의 벗이 되려면 출신 계급 따지지 않아야 하고 직업이 귀하고 천한 걸 따지지 않아야 되고 집안 배경 따지지 않아야 하고 뭐 특히 이 최소한 인민의 머리에 군림해서 고난을 행복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자꾸 이렇게 뭔가 분리하려고 하고 뭔가 특권을 주려고 하고 하면 과연 인민들이 이런 네. 당과 수령 간부들의 말을 좀 들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는 진정한 모습은 전혀 아닌 걸로.
네, 일단 좀 추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건지.
그래요. 네. 마지막 사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한국 정부산하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인권백서 발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못 참고 북한 당국이 인터넷 대남 선제 매체를 통해서 백서를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좀 황당해요. 뭐 동조권 불신과 반복을 야기시키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대결 망동이다.
네.
남조선 집권자가 앞에서는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아래 것들을 시켜 도발 책자나 만들게 하니 과연 제정신이 정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이 말이 정말 듣기 너무 거북스럽네요. 인권 문제 남북관계가 뭐 상관이 있을까요?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이 입각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권 문제가 이게 북한 인권 백서가 국제 인권 규약에 근거해서 탈북민들의 증언 또 다른 국제사회에 북한이 보고한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잘 살펴보고 북한 내 인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봐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개선하면 될 텐데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걸어서 뭔가 한국을 비난하는 건 네. 옳지 못한 태도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 것들이라는 표현이 정말 아래 네. 것들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북한에서 대중을.
연구원들이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래요. 북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영탁이 부릅니다. 찐이야.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시민 의식. 삑삑 긴급 상황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여기저기서 다급하게 울린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주춤거리며 핸드폰을 들여다본다. 나도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낸 빨간 표시의 문자를 확인한다. 최근 들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하루에도 이런 재난 문자는 여러 번씩 울린다.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한다든지 특히 전염병 확산이 심각하던 때에는 확진자 정보와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알려주기도 했다. 이번 전염병은 참 악질인 것 같다. 보통 바이러스들은 기온이 따뜻해지면 대부분 소멸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 코로나는 조롱이라도 하듯 날씨가 더운 요즘에도 사람들의 해이한 틈을 잘 파고들어 살아남는 것 같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마스크를 하고 있다. 마스크 없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한국 사람들은 참 말을 잘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말 잘 듣는 아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라고 해야 할까? 그러한 태도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높은 시민의식이라는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솔직히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당시 나야말로 마스크 착용을 엄청 소홀히 했었다. 전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꼈던 것도 있었지만 뭐 그렇게까지 착실하게 말 잘 들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름지기 고향에 있을 때 착실하다는 평가는 그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했던 인식 때문이었으리라. 당에서 하라는 대로 행하고 고지식하게 살아서는 은근히 바보 취급당하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 할수록 그런 인식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다. 가령 동네 이웃주민과 마주쳤을 때 인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엔 그들의 호의가 부담스러웠다. 상대에게 뭔가 나쁜 속셈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의 생각이 아마 비슷할 거다. 물론 간혹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한 한국 사람들의 호의를 나쁜 의도로만 단정한다면 큰 오산이고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는 높은 시민의식을 동반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듯 높은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근본은 무엇일까? 의외로 원인은 간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긴급재난 문자도 일례가 될 수가 있다고 본다. 자주 오는 재난 문자가 귀찮아도 뭔가 반복되는 문구를 보면 가랑비에 젖듯 어느새 나도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는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 문구가 눈에 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보판을 들여다보는데 이웃을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기라는 문구 또한 눈에 들어온다. 때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이웃주민이 다가온다.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니 상대방도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보낸다. 항상 좋은 말과 좋은 습관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것, 강요에 의한 세뇌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의와 정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동력이 아닐까?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네. 지난 시간에 이 젊은이들 사이에 다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레코드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에피판 예. 색깔 예쁜 거 봤었잖아요.
네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혹시 아마존이란 말 들어보셨죠?
아마존, 네.
네, 아마존. 아마존이란 말을 진짜 여러 군데로 지금은 쓰는데. 네. 아마존
그곳이
쇼핑몰도
생각나는데.
있고.
지금 그곳이 너무 먼저 떠올랐는데.
그렇구나. 아마존 쇼핑몰도 네. 있고. 아마존이라는 음악, 그, 보컬 그룹도 있고.
아, 그래요?
아마존이 정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네.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마존이라는 이 이름을 막 여기저기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마존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밀림이거든요.
네, 네. 듣긴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아메리카에 있는 아마존, 세계 최대 열대우림 지역인데 여기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아마존의 화재죠.
네, 얼마 전에 화재가 났다고 네.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작년쯤이에요. 그게 벌써 네. 좀 몇 달 지나긴 했지만 브라질, 에콰도르, 콜롬비아 이렇게 남미에 있는 9개 나라에 걸쳐 있어요. 아마존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 봐야 돼요.
진짜 그러네요.
한 나라보다 커요.
네.
그런데 전체 면적은 한 700만 제곱킬로미터. 북한이 한 1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요.
네.
60배 정도 큰
아,
넓은
북한 그 땅 면적의 60배요.
엄청나게 큰 엄청나네요, 곳이라고 정말. 봐야 되겠고요. 네. 열대 우림 면적, 그 아마존 전체 면적 가운데 열대 우림, 숲이 차지하는 면적이 한 55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수많은 열대 우림 가운데 한 절반 가까이가 이 아마존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큰 곳인데 네. 문제는 이 아마존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대표적인 게 여기 숲이 여기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산소 공급.
그러겠네요. 네,
여기서
네.
한 절반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나무와 생물이 바로 이 지역에 살아요. 곤충만 해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250만 종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새, 조류 1,500종, 그다음에 물고기 한 2,200종이 여기에 살고요. 포유류 427종이 또 이 지역에 살아요. 그러니까 2000년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했던 바로 그곳 아마존입니다.
이건 정말 네. 자연유산으로 지정해가지고 전 세계가 보호해야 될
맞습니다.
그런 곳인 거잖아요.
네.
와, 이게 정말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역할도 중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작년에 여러 차례 큰 산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면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브라질 당국이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만도 산불 발생 건수가 한 8만 3천 건 정도 산불이 났어요. 그 아마존 지역에서. 정말
예?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8만 3천 건이요?
네. 그리고 8월 한 달에만도 3만 건이 넘는 불이 이 아마존 지역에서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계속 그냥 불에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그냥,
아마존 예. 여기에서 불 나고 저쪽에서 불 나고 이쪽에서 불 나고 말이 그렇지. 1년에 막 8만 건, 10만 건 이렇게 불이 난다면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예.
너무나 너무나 많이 불이 났다는 건데 어쨌든 그 결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4만 제곱 킬로미터 정도 이게 축구장으로 한 450개 정도의 면적이 결국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야. 너무 가슴 아프네요. 아니 지금 네. 사진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 거기는 좀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컴퓨터로 된 사진인데 이렇게 까맣게 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 아마존을 위성에서 찍은 건데 뭐 브라질도 있고 뭐 어디 뭐 페루도 있고 그런데 빨갛게
이 지금 빨간 부분이 다
네,
지금 불타고 있는
밤에
부분이.
불타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와.
그리고 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라디오 때문에 들으시는 분은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이게 까맣게 불타고 나서 남은 나무의 줄기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장면이죠. 다 타고 나서 몇 달 후에 찍은 그런 사진이고요.
아니 무슨 나무들이 다 고사리떼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이미 다
타버렸으니까.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하나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아지 한 마리와 사람 하나가 완전히 불탄 그 아마존의 벌판을 걸어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열대 수림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빽빽하게 나무가
그렇죠.
들어차
녹색,
있는
파랗게 네. 녹색으로 빽빽해야
그런
되는데
숲을 상상하는데 지금 허허 벌판이에요.
허허 벌판에 가끔 나무 검은색 불타고 남은 나무 줄기들만 몇 개 있는 이런 대형 화재가
아니, 회선 정도가 너무 심각하네요.
작년에
진짜.
났었던 것이죠.
네. 아니 여기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큰 산불이 계속해서 나게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수만 건인 화재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왜 그럴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 불이 가장 많이 나는 이유는 거기 화전 농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마존 밀림 그 넓은 지역에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네. 북한이 막 수십 배라고 그랬죠. 60배라고 네, 네, 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그 원주민들이 거기서 먹고 살아야겠어요. 근데 네. 그 원주민들이 먹고 사는 생존 수단 가운데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 나무를 불태워서 거기에 밭을 만드는 거예요. 화전이에요, 화전.
아.
그 화전을 일구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일부러 불을 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건 뭐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비가 적게 내리는 건기 탓도 있지만 작년 7, 8월에 불이 집중적으로 났거든요.
네.
대부분은 화전이죠, 화전. 화전.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산림을 다 베어내고 거기다 농장을 만들기도 해요. 아니면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베어낼 때 그냥 다 베어내는 게 아니라 불을 질러서 쭉 베어내고 정리하는 걸 쉽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화전이라든가 아니면 산림을 베어내고 그 자리에 목장이라든가 공장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화전을 일구기 위해서 불을 사람이 일부러 냈는데 이게 불씨가 또 튀고 튀면서
그렇죠.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고 불이 그게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그 옆으로 튀어간다거나
가고.
네. 아니면 건기가 돼가지고 네. 생각지도 못하는 곳으로 불이 옮겨붙으면 그걸 끄지를 못해서 큰 불이 돼버리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아니 네. 근데 원주민들이야 여기서 계속해서 네. 옛날부터 살아오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네. 이런 식으로 또 삶을 이러 가셨을 테고
그런데 문제죠.
2019년에 갑자기 이렇게 네. 산불이 더 크게 많이 난 뭐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설사 원주민들이 그게 이제 생계 수단이고 그렇게 먹고 산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태우면 되잖아요. 만약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네. 그 필요한 만큼 태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태워서 대형 화재가 나는 경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두 번째는 이게 2018년, 19년 이게 해마다 수만 건씩 이렇게 불이 났지만
네.
작년 2019년 8월에 일어난 불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불이 난 횟수도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피해 규모도 훨씬 컸어요.
네.
왜 그러느냐. 이 배경이 있는데요. 그 당시 2019년 8월에 있었던 대형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브라질산 콩입니다. 콩.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모르겠죠.
네.
이게 세계 최대로 돼지를 많이 키우는 나라, 이게 중국이랍니다.
중국인들 돼지 진짜 많이 먹잖아요.
돼지
돼지고기.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맞아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데다가 사람 수도 많으니 돼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네.
돼지 사료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중국에서 콩이래요.
자,
근데 문제는
네.
그 이전까지 중국의 콩은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했대요. 근데 2018년에, 재작년에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무역 분쟁을 하면서 미국이 네. 중국한테 가는 콩한테 관세를 세게 매기겠다. 그래서 중국하고 무역 경쟁을 하면서 관세를 높여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미국의 콩이 대폭 줄었습니다. 절반이나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래 미국이 우리한테 콩을 안 팔면 우리는 브라질한테 콩을 사겠어. 그래서 브라질에서 갑자기 콩을 대량으로 심어서 중국으로 수출한 거예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한 1,400만 톤 정도 중국에서 수출했었는데 2019년에 1년 만에 2,600만 톤, 한 두 배 정도 더 콩을 더 많이 수출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네.
콩을 수출을 1년 만에 해야 되니까 아마존 지역 그 옆에 있는 곳에 화전 있잖아요, 화전.
네.
불을 태워서 거기다가 콩을 심은 거죠.
아.
대량으로. 그러니까 아마존 강 지역에 콩 재배를 위해서 경작지를 늘리느라고 2018년, 2019년 화전을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거죠.
아.
그래서 아마존 강 지역에 소를 기르는 농장도 크게 늘었고요.
네.
브라질의 소고기 수출도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또 콩 수출이 대폭 늘면서 화전이 더 활발해졌고 그 결과 산불 횟수도 늘어나고 피해 규모도 더 커져버린 것이죠.
결국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밀림을 개간하면서 완전히 네. 다 훼손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밀림이 자꾸 줄어들게 되면은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 내에서는 지금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지 않느냐. 숲을 태워서 거기서 네. 밭 만들고 농장 지어서 콩이라도 심어야 우리가 먹고 산다. 이런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 이 정말 중요한 아마존 숲이 다 사라져가고 있지 않느냐. 숲을 지켜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데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이걸 좀 자제해야 된다. 이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해진 것이죠.
네.
특히 브라질 사람들 내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농사 좀 짓겠다고 이 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이 지구의 허파, 산소를 공급하는 이 숲을 대형 밀림을 무지몽매하게 불태우다니 제정신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외부 나라에서 네.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멀리서 봤을 때 잘 몰라요. 맞아요, 당장 맞아요. 내가 배고픈 걸 겪어본 사람이 맞습니다. 아는 거예요. 이게 네.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멀리서 뭐 이렇게 나쁘다 좋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긴 한데 브라질 사람들은 어쨌든 먹고 살려고 하는 맞아요. 행동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뭐 외부에서 뭐 하라 말하라 이렇게 딱 뭐라고 뭐 하기가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사람들의 이야기 아까 두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런 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도 이제 한 부족인데 원래 집은 도시였는데 지금 여기 아마존 지역에 임시로 움막을 이제 짓고 아들 부부하고 딸하고 손자 이렇게 가족 다섯 식구가 이제 나무를 베어서 거기다 씨를 뿌리고 화전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 주인 또 자기들 또 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 주인에게 숲을 옥수수 농장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해달라고 일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 가족이 합쳐서 한 5일 정도 일을 하면 240달러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에요. 현재는 그거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화전을 만들고 옥수수밭 작업, 옥수수밭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이외에 더 좋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발은 우리는 불가피하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원주민들이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제 한편의 원주민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것을 우리가 뭐 환경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현실.
그러면 나에게 네. 밥을 주시오.
그렇죠. 뭔가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그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아직 현재 브라질 정부도 누구도 현재는 아직 잘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는 네.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라는 그렇죠. 주장인 그렇죠. 거고 반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반대 측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망가진다. 물론 밭도 넓어지고 석유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장 그걸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고 큰 돈을 벌 수는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것도 있다. 아마존을 찾아오는 관광, 그다음에 수공예품, 또 뭐 현대의 편리함도 좋지만 사실 정글에서 우리가 과일도 먹고 또 거기 숲속에서 밀림 숲속에서 수영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또 있는 것이죠.
네. 네. 생존이냐 아니면
미래냐 아니면 네. 환경과 미래냐 뭐 이런 것이죠.
얘기인 거네요. 그런데 네. 아까 이게 네.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유산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지켜서 미래에다가 그렇죠. 남겨져야 되는 게 유산인 건데 네. 지켜지지가 네. 않고 있고 그렇지만 또 그 나라 땅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 내 나라 땅은 내가 하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살기 위해서 지금 나무를 불태워야 되는 사람들과 네. 또 미래를 위해서 숲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브라질 내에서도 있고 브라질 정부도 이것을 마땅히 어떻게 해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 그런데 네. 어쨌든 이 환경 보호와 원주민의 생계 이것을 다 같이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딱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잘 안 떠오르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많이 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좀 어려워도 둘 사이에 서로 타협해서 반반씩 네. 타협해서 개발은 한다 하더라도 좀 적정하게 막 불이 너무 막 해서 살림이 너무 많이 타지는 않도록 그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숙제는 좋네요. 북한에서는 막 네. 이게 좋다 나쁘다 뭔가 명명백백했거든요. 그런데
아,
이게 한국에 와 보니까 이렇게 네. 좀 옳다 그러다 딱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렵죠. 네. 아니, 물론 브라질 정부가 부자여가지고 원주민들이 화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다른 직업을 줄 수 있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어쨌든 같이 네. 고민하고 문제를 느끼고 네. 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자, 오늘은 불타고 있는 아마존 밀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나는 오토 원비어의 엄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간 자식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부모의 고통을 드러낸 말이겠죠. 미국 사람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도 자식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대학생이었던 오토 원비어 씨는 2015년 1월 북한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체포가 돼 17개월간 억류됐습니다. 결국 혼수상태에 빠졌지만 북한 당국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회복될 기미가 없자 2017년 6월 원비어 학생을 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원비어는 집으로 돌아온 지 6일 만에 사망하고 말았죠. 22살, 정말 젊은 나이였습니다. 북한 정권의 맏아들을 빼앗긴 오토 원비어의 부모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1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납북 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참석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선 오토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토 원비어의 엄마입니다. 북한 정권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앗아갔지만 나는 강건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사람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김정은 정권과 싸우겠습니다. 오토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는 결연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한 나라의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실제로 오토 원비어 학생의 부모는 아들이 죽고 나서 진상규명과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미국 부통령을 고객으로 둔 워싱턴의 힘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미국 의회를 상대로 북한을 옥죄기 위한 선전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정권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오토 학생의 부모들이 움직이자 외교가에선 북한 정권이 정말 된통 걸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비어 씨는 미국 오하이오에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태인 가문 출신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원비어 부부는 미국 주지사 같은 거물 정치인들과도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오토 학생의 부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실제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12월 미국 의회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명 오토 원비어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법원은 2018년 말 북한이 원비어 가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판결을 일축했지만 아들을 잃은 부모의 투쟁은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미국 정치가와 전 세계 유태인 인맥을 총동원해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북한의 비밀 자금을 찾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금이 확인되면 큰 돈이 들어가는 법적 절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무역진배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18년 4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되자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매각 대금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은행 계좌에서 2천만 달러의 북한 자금을 찾아내 배상금으로 받아낼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말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끔 전 세계에 있는 북한 정부의 돈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집념이 북한 정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